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기 중 마지막 해외 순방길에 온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첫 방문국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나토는 전적으로 필수적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교체 시기에도 나토는 연속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나토에 대한 미국의 역할 축소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이날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오바마 대통령은 그리스가 경제 위기로 어려운 중에도 나토의 최소 목표치에 해당하는 국방비를 부담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그리스가 나토의 약속을 지킨 것은 다른 동맹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나토의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나토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의 인선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근들에 따르면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국무장관 후보군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올해 72세인 줄리아니 전 시장은 외교무대에서 활동한 경험은 없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대통령 당선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입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유엔 대사를 역임한 볼튼 전 대사는 지난 몇 년간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또한 미국 언론들은 국방정보국 출신의 마이클 플린 전 육군 중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리 조 화이트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사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화이트 위원장의 사임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 임명된 고위직 인선의 첫 사임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임 결정으로 미 금융 규제 당국의 대폭적인 교체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스로 물러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20여 년간 연방검사로 재직한 화이트 위원장은 지난 2013년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으며 2018년까지 5년간 임기가 보장됐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에 나선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을 누르고 조 2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1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최종 예선 A조 5차전에서 남태희와 구자철의 골에 힘입어 우즈벡에 2-1로 승리했습니다. 우즈벡은 전반 25분 골키퍼 김승규가 골문을 비우고 걷어낸 공을 길게 차 첫 골을 넣었습니다. 한국은 전반전 내내 우즈벡을 몰아세웠지만 동점골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후반 22분 남태희가 헤딩골을 넣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후반 40분 구자철이 김신욱의 머리를 맞고 떨어진 공을 왼발로 차 넣으면서 한국의 승리를 안겼습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3승 1무 1패로 이란에 이어 A조 2위를 탈환했습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은 A조와 B조 각각 2위 팀에까지 월드컵 진출권이 주어지며 각조 3위는 한자리를 놓고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한국은 내년 9월까지 5경기를 더 치를 예정입니다. 홍콩 고등법원이 국회의 입법회 취임이 지연된 친독립파 의원 당선인 2명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법원은 15일 심리에서 바지오 런과 야우 와이칭 당선인이 지난달 12일 의원 선서식에서 했던 행동은 선서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들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선서 파행에 대해 앤드루 렁 입법회 의장은 추가 의원 선서를 허용했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렁 의장은 추가 선서를 허용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렁 당선인 등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16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합의 처리됐습니다.
Therefore, with this resolu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again send a clear message to the DPRK regime.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유럽에서 미국 전문가들과 비공식 접촉을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과 핵 포기를 전제로 한 협상을 하면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들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과감한 대북 정책을 펼칠 것을 권고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을 강조한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합의 처리됐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이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통과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15일 전체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I hear no objection. It is so decided.
회의를 주재한 마리아 엠마 메이아 펠레스 콜롬비아 대사는 결의안 처리에 대해 아무런 반대가 없어 표결 없이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2년 연속입니다. 또 표결 없이 합의 처리된 것은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합의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가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른 형식입니다. 올해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 등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2014년 이후 3년 연속입니다. 올해 결의안은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여건 아래서 착취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세라 맨델슨 경제사회문제 담당 대사는 결의안이 합의 처리되기 전 발언에서 이번 결의안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fore, with this resolu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again send a clear message to the DPRK regime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must stop.
국제사회는 이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반드시 중단돼야 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겁니다. 일본 대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제한된 자원을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전용하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호주 대표는 북한 당국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여건 아래서 착취당하고 있다며 모든 나라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인권법과 노동기준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represents extreme manifestation of politicization, selectivity, and double standards.
결의안은 인권의 정치화, 선별성, 이중 기준의 극단적인 사례라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회의 도중 회의장 밖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김인용 유엔 주재 차석 대사와 김영호 외무성 인권과장, 리성철 유엔 주재 참사관 등은 이 기자회견에서 유엔 총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보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미국 등 적대국이 정치적으로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오준 대사는 결의안이 채택된 뒤 발언을 통해 지난 10년간 유엔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인권 개선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에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대사는 또 북한이 계속해서 유엔의 권고와 결의안들을 외면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It is also regrettable that the DPRK authorities continue to ignore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ssion.
이어 오 대사는 북한이 부족한 자원을 대량 살상 무기에 전용하는 대신 주민들의 생계와 인권 상황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 등 10개 나라는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합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한편 북한 인권 결의안 심의에 앞서 벨라루스가 제3위원회가 북한과 시리아, 이란, 크림공화국 등 4개국의 인권 결의안을 처리하지 말자는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찬성 32표, 반대 101표, 기권 37표로 부결됐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미국 국장이 유럽에서 미국 민간 인사들과 비공개 접촉을 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말레이시아에서도 이 같은 만남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집권당이 된 공화당과 관련된 인사가 미국에서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미 외교 계통의 핵심 당국자인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에 즈음해 미국 민간 인사들과 비공식 접촉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15일 최 국장이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모습이 포착됐다며 최 국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전문가들과 만나기 위해 베이징을 경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최 국장의 베이징 경유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최 국장이 유럽 지역에서 미국 민간 전문가들과 민간 차원의 접촉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그러나 이 같은 차원의 접촉이 자주 있는 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의 15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미북 간 트랙2 대화는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미 정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트랙2 회의는 과거에도 늘상 있어온 것으로서 이번 회의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조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의 민간 차원의 비공식 접촉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그동안 트럼프 당선자 측 외교 안보 관련 인사들과 활발한 접촉을 통해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야 할 때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이번 회의에 참석한 미 측 인사들이 이전부터 유사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로서 새로운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트럼프 후보의 당선 이후 미국 측 인사들과 접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선희 국장은 베이징 공항에서 차기 미 행정부의 정책이 어떨지가 기본이라고 말해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켜보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일본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주시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접촉에 참여하는 미국 측 민간 인사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화당 측과 연결고리가 있는 인사들이 포함될 경우 단순한 떠보기 이상의 대화가 오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미국 측 참석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들을 맡을 수 있는 또는 그와 대북 정책을 맡을 사람들과 일정하게 연결될 수 있는 뭐 이런 인물들이 포함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탐색전을 이걸 넘어서서 예비회담 성격도 있을 수가 있는 거지.
북한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도발은 비교적 자제하면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 포기는 옛 시대의 망상이라는 등 차기 미 행정부를 겨냥한 메시지 공세에 주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번 비공식 접촉에서도 종전의 핵 보유국이라는 주장은 유지하면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대한 대응 방식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인 지난달 21일부터 이틀 동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비공식 대화를 갖고 차기 정부에서 다룰 북한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에 미국 전문가들과 비공식 접촉을 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민간 차원인 트랙2 접촉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5일 VOA에 트랙2 차원의 만남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일상적으로 열리고 있다며 미국 정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이어 미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신뢰할 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목표 아래 북한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도발을 자제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리치 앨런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어제 미국과 한국의 전직 관료들과 북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전망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한 동맹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맥폴 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미한 동맹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발언을 했다며 이는 미국의 여론과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맥폴 전 대사는 미국의 스탠포드 아태 연구소와 한국의 세종 연구소가 15일 서울에서 미국 신행정부의 대외 정책,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한 국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re's actually a lot of consensus in America, both among elites and among the American public.
맥폴 전 대사는 미국의 지도층은 물론 대중들 사이에서도 미한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큰 의견 일치가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문제를 일으킬 만한 발언을 했지만 이처럼 공감대가 큰 사안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폴 전 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한 언급에 대해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액수를 알면 놀랄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를 올리더라도 크게 올릴 순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칼 아이켄베리 전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국 대사도 한국은 국내 총생산의 2.6%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고 주한미군 주둔비에도 매년 8억 6천만 달러 이상 쓰고 있다며 이 같은 수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들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면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료 출신인 심윤주 전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외교 현안들을 세력 균형이나 지정학적 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 거래 차원으로 접근하려고 한다며 이 때문에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정책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심 전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의 대북 통제력이 절대적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나서도록 만들겠다든지 중국에 4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한 발언 등을 거론하며 앞으로 미중 간 대립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심 전 의원은 미중 대립이 심해지면 중국이 대북 제재와 북한 비핵화에 더 소극적이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도 미국이 아시아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맹 약속이 약화되면 각국의 핵무장 추진 등 지역 안보가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기조연설자로 나서 북한과 핵 포기를 전제한 협상을 하면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y have already demonstrated that they're willing to endure the worst sanctions we can impose.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이 최악의 경제 제재를 감당하며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며 이는 김씨 왕조를 지키는 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이어 북한에 단계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이런 방법이 육자회담 접근 방식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거쳐 대북정책 조정관을 역임했고 1999년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는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를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 정책 구상이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이 북한에 대한 당선인의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 의지를 확실히 밝힐 것을 제안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있었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첫 협의에서 어떤 논의를 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조만간 취임할 것이기 때문에 국제 현안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견해를 듣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협의에서 진정 집중하고 싶었던 안건은 중동과 북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발언에서는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3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뉴욕타임스 신문은 내가 더 많은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얼마나 부정직한 이들인가.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중 여러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거나 두 나라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발언을 거듭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많은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데다 외교 안보 청사진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산적한 국제 문제들을 그가 어떻게 다룰지 아직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 신문은 지난 10일 사설에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시리아, 순위파 무장단체 ISIL 등을 트럼프 당선인이 직면한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며 이는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은 모든 동맹에 대해 핵 우산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안보 공약은 손쉽게 돈을 뽑아내는 협상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도 사설에서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 아시아 동맹들에게 상반된 신호를 보냈지만 당선인으로서는 재빨리 이들 나라들의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당선인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상호 방위 조약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선 기간 한국과 나빠진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으로 분석했습니다.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바 있는 피터 브룩스 씨는 12일 뉴욕포스트 신문에 트럼프는 아시아 동맹들이 북한과 맞서 싸우도록 도울 것이라는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브룩스 전 부차관보는 이 기고문에서 아시아 동맹들과의 관계는 누가 돈을 얼마나 더 내느냐가 전부가 아니라며 한국과 일본의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적과 싸우는 것보다 적이 공격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저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룩스 전 부차관보는 동맹관계는 미국의 국익에 광범위하게 중요하다며 동맹과 싸우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동맹 없이 싸우는 것이라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북 정책에 대해 건의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편지에서 북한의 핵과 독재의 항구적 해법은 미국의 지원을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실현하는 방법뿐이라면서 강력한 대북 정책을 당부했습니다. NK 지식연대 등 20개 탈북단체들은 어제 서울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권고하는 탈북 엘리트들의 자유통일정책 영상 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편지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기성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대북정책과 전략을 구사한다면 북한 체제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추풍 낙엽의 신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내에 적지 않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 안에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협정이 체결된다면 양국은 어떤 정보를 교환하게 될까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인준청문회. 존 맥케인 군사위원장이 초반부터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기여를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며 질문을 던집니다.
Isn't it the fact that it costs us less to have troops stationed in Korea than in the United States given the contribution the Republic of Korea makes to
주한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는 게 한국에 주둔하는 것보다 경비가 덜 드는 게 사실이냐고 질문한 겁니다. 맥케인 위원장은 당시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트럼프 후보가 동맹국들의 이른바 방위비 무임승차론을 비판한 데 대해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 브룩스 사령관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주둔 비용의 절반인 8억 800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의 한국 주둔보다 미국에 재배치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드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명백히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So it would cost more to keep those troops stationed in the United States than it would be in Korea. Is that correct?
Absolutely, Senator. 브룩스 사령관의 이 같은 평가엔 대부분의 미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제쿠퍼 연구원은 지난 4월 CNN 등 미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주일 주한미군의 미 본토 재배치 비용이 현지 주둔보다 더 높을 것이라며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군을 미 본토로 재배치하려면 장소 물색에서부터 부대 건설과 유지를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이 더 늘 것이란 겁니다. 주한미국 대사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통화태 담당 차관보 역시 11일 VOA에 한국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기여에 할 얘기들이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실질적으로 겨냥한 건 한국보다 유럽 국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believe it will be a point of contention with the ROK. I think it's more likely to be a point of contention with the Europeans.
많은 유럽 국가들의 국방 예산이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2%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지적했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한국의 국방 예산과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수준을 정식으로 보고받으면 이 사안은 더 명백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will be clear when Trump understands and when he's properly briefed about the degree to which the ROK has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은 해외 주둔 미군 유지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70%가 핵심 기지인 한국과 일본, 독일에 집중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군의 주요 주둔국 가운데 한국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방위비 분담률이 가장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 방향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방위비 분담률은 0.068%로 일본의 0.064%와 독일의 0.016%보다 높습니다. 미군은 현재 한국에 2만 8,500명, 일본에 5만 4,000명, 독일에 3만 8,0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또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에도 주둔하고 있지만 중동 주둔국들은 국민 동의를 막기 위해서 방위비 분담 내역을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올해 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각각 8억 1,700만 달러, 17억 달러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담금은 미군 급여가 아닌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과 일본인 직원들, 계약업체, 시설 보수와 유지, 건설 비용에 투입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대로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를 훨씬 더 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케이토 연구소의 덕 벤도 연구원은 지난해 미 경제지 포브스 기고문에서 한국 방어는 저렴하지 않다며 한반도 전쟁은 곧 미국의 자동적인 전쟁 개입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은 훨씬 더 많은 병력과 무기 등 군사비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미군의 주둔 자체만으로도 무기 수입 등 더 요구할 게 많다는 주장입니다. 또 한국이 북한보다 경제 수준에서 40배 이상, 인구도 2배 이상 많은데도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넘긴 채 군사력을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철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교역 등 경제마저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 국익과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를 더 부담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한국의 전액 부담 혹은 미군 철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잠시 잘못된 예고가 나갔던 부분을 바로잡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리포트는 미국의 동맹국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김영권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이 어제 서해 북방한계선 NLL 최전방인 연평도를 찾아 전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에 따르면 이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적이 도발하면 연평도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북측의 무도와 갈도, 장제도 등을 흔적 없이 사라지도록 완전히 경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평도는 지난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의 무차별 폭격 도발이 발생한 곳으로 북측은 무도와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해안포 170여 발을 쐈으며 이에 연평도 주둔 한국 해병대는 K9 자주포 80여 발을 대응 사격한 바 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지난 3분기 동안 북한에서 벌인 식량 분배 감시 활동이 이전 분기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세계식량계획은 현재 한 명에 불과한 한국어가 가능한 감시 요원을 더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북한에서 총 226차례 분배 감시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1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3분기 중 북한 9개 도 41개 시군에서 분배 감시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에 70여 차례, 적어도 두 번 걸로 활동을 진행한 겁니다. 이는 앞서 지난 2분기 총 273차례 분배 감시 활동을 벌인 것에 비해 17%가량 감소한 겁니다. 또 지난 3월 한 달 동안만 70개 시군에서 총 307차례 분배 감시 활동을 진행한 것에 비해서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북한의 분배 감시 국제 요원 수도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식량계획 로마 본부의 프란시스 케네디 대변인은 현재 북한에서 국제 요원 3명과 북한인 요원 3명이 분배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국제 요원 가운데는 한 명만이 한국말을 구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식량계획은 지난 2011년 공개한 사업 보고서에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국제요원 12명을 포함해 북한의 상주 국제요원을 59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당시 계획에 비해 현재 북한 내 국제요원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현재 국제요원 3명으로 북한 9개 도 전역에서 분배 감시 활동이 어떻게 가능한지 묻는 VOA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어 구사 국제요원이 북한 주민들과 타가소, 유치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식량 전달 상황과 주민들의 영양 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내용은 지원된 식량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재배하는 농작물은 없는지, 타가소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하루 몇 번 식량이 배급되는지, 유치원 등 기관에서 식량이 어떻게 저장 보관되는지 등 다양하다고 케네디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케네디 대변인은 한국어 국제요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세계식량계획의 지원이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가까운 장래에 한국어를 구사하는 요원을 추가 충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항구에서의 식량 하역 작업부터 창고 보관과 식품 제조 공장에 보내지는 과정, 북한 타가소와 학교 등 취약계층에 전달되는 모든 과정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당국에 24시간 전에 사전 통고만 하면 어느 곳이든지 방문해 분배 감시 활동을 할 수 있고 학교나 타가소, 병원 등 분배 장소를 임의로 선정해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에서 사상 최악의 대홍수가 발생한 지난 1995년 북한 당국의 요청을 받고 식량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함경남북도와 평안도 등 8개 도와 남포시 등 9개 행정구역의 어린이와 임산부에 영양 강화 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올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모두 18,000톤에 달합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매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2008년 미국에 입국한 찰스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섯 번째, 마지막 사연인데요. 이 찰스 김 씨의 부부 이야기를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베트남으로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미국에 입국한 지 올해로 8년. 지난해 봄부터 찰스 김 씨는 아내인 샤론 씨와 함께 세탁소 겸 옷 수선집인 킴스 얼터레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지만 힘들다고 여기지 않는 이유는 목숨 걸고 탈출한 북한에서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과 재회할 그날, 미안한 마음을 전할 방법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김 씨 부부. 몸은 고향을 떠난 지 오래지만 마음은 북한에 두고 사는 북한 사람입니다. 10시간 일하고 노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온 김 씨 부부. 아내인 샤론 씨는 남편이 즐겨 찾는 북한식 냉면을 만듭니다.
신랑이 음식 맛을 잘 알아가지고 저는 잘 못해요. 아. 네,
내가 맛은 내가 봅니다.
이 냉면에 일가견이 있으신가 봐요.
야, 냉면 좋죠. 응. 조금 싱거울 수 있는데 이건 각자 취향에 따라서 잡수면 되는 건다. 야, 됐어. 어, 빨리 먹읍시다.
네.
예. 공방상국은 식후예요.
면을 삶고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는 샤론 씨가 하지만 밥상에 올라가기 전 최종 점검은 찰스 김 씨의 몫인데요. 저녁상에 올라온 음식들은 북한식 송편에 북한식 냉면입니다.
어머, 이거 무슨 만두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건 북한식 송편.
여기는 한국 그 뭐 식당이 없어요. 마켓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 저거 쌀로 하신 거예요?
아, 저건 쌀하고 이쪽은 밀가루.
속에 뭘 넣으셨어요? 먹어보면 알겠지?
네네, 소고기.
소고기?
네.
아, 조금 전에 하신 거예요, 이거?
아니요, 아니요. 만들어 놨었죠.
예. 원래 여기다가 소나무 밑에 술 깔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성편인데 네. 소나무 찾기로 그러시죠. 술 채나요, 여기는. 남겨서 입살에다가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먹 북한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여러 다양한 음식을 못 먹지 않았어요. 그때 제일 먹고 다른 걸 지금 여기서 제안해서 먹는 거예요 지금.
김 씨 부부는 매일 가게 문을 늦게 닫기 때문에 일주일분 먹거리는 주말에 준비해 놓습니다.
한 주 일요일날 이렇게 만들어요. 하고 한 주일 동안 이거 먹습니다. 저녁 9시 10시에 퇴근해가지고 음식 차나 오늘도 하도 손님들 오니까.
한인 상점이 없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음식 재료가 필요하면 워싱턴 DC에 일부러 올라가 장을 본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한 번 갔다 오면 쌀도 한 세 포대 네 포대 사옵니다. 쌀, 부추도 이거 박스로 사와요. 고등어도 박스로 사와야 돼. 여기 고등어도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거 비린내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
네, 안 먹는 생선들이 많더라고요.
고등어도 박스로 사서 여기다가.
이렇게 주말에 구입한 재료로 주말에 미리 찬거를 만들고 요리를 해놨다가 냉장고에 보관해 매일 꺼내 먹는데요. 지난 주말 김 씨 부부는 북한식 송편을 만들어 놔봅니다. 김 씨 부부의 밥상엔 고기가 들어간 주먹 크기의 북한식 송편이 커다란 접시에 먹음직스럽게 담겼는데요. 북한식 냉면을 후루룩 한 그릇 비우며 맛있게 먹으면서도 늘 아쉬운 생각이 든다는 찰스 김 씨.
원래 평양 냉면 국수는 더 짜리대요. 미국에서 그냥 그 맛이 잘 안 나. 그냥 물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북한처럼 내가 요리에 조금 이건 저희가 있어요. 아무리 북한처럼 해놔도 북한 맛 안 들어. 배 기름이 져서 기는지. 배가 근데 항상 이 사람 그래. 그거 배고파서 먹으면 그건 맛있다고. 배불러서 먹으면 아무거나 맛있다 그래요.
북한 음식에 찰스 김 씨는 독한 러시아 술 한 병을 가져옵니다.
오케이. 와이프가 할 때는 이제 고금은 딱 돼요. 그래서 손님 들어올 때는 술 좀 더 먹습니다. 이거 버드가는 위스키로.
딸그락딸그락 후루룩 후루룩 만난 음식에 술잔을 기울이는 김 씨 부부. 무르익는 분위기 속에 이런저런 얘기가 오갑니다. 2010년에 결혼해 이제 결혼 6년 차 40대 부부 찰스 김 씨와 샤론 김 씨. 뭐든 빨리빨리 해치워야 하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같지만 찰스 김 씨의 아내에 대한 각별한 마음은 김 씨 부부의 주방에만 들어가도 알 수가 있는데요. 부엌 찬장 밑으로 노랗고 붉은 그리고 작고 예쁜 하지만 빛바랜 쪽지들이 여러 장 붙었습니다. 여보 국 드세요. 여보 냉장고에 반찬 꼭 챙겨 드세요. 여보 오늘 하루 수고하셨어요. 김 씨 부부의 정착 초기 시절 잠자는 시간 빼고는 얼굴 볼 새 없이 일했던 때 아내인 샤론 씨가 남편 걱정에 남겨놨던 쪽지들인데요. 찰스 김 씨는 아내의 마음이 담긴 이 쪽지들을 버리지 않고 붙여줬습니다. 샤론 씨는 남편 찰스 씨를, 찰스 씨는 아내 샤론 씨를 이렇게 아끼며 사는 애틋한 마음이 집안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무엇보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을 너무 잘 알고 사는 김 씨 부부.
가족분들 생각 언제 나세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명절 때, 그다음에 생일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생일 때, 1년이면 생일도 다 있잖아요. 그 생일 때 다 지나가요. 아, 이때 오늘 무슨 생일이지, 오늘 누구 생일이지, 이 사람한테 내가 말해요. 오늘 누구 생일이다, 오늘 누구 생일이지, 말하지. 그때가 제일.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볼 때 이런 세상 구경 한 번 못하고 사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생각이 절실한 김 씨 부부.
아까 그 제가 돈을 왜 버시냐고 여쭤봤더니 북한에 계신 가족분들 나중에 돌아가서 북한 가가지고 통일되면 가서 그동안에 미안했던 마음 돈으로라도 보상해주고 싶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북한인 사람이라면 다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뭐 북한이 이제 뭐 남북이 통일되고 이제 문이 열리고 뭐 이런다게 되면 뭐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이나 미국에 있는 탈북자들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대체로 고향을 가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뭐 집 고향을 위해서 뭐 하나를 하고 싶다든가 뭐 가족을 위해서 아마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다 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할 때 가족 생각이 난다고 말하는 샤론 씨. 가족 얘기를 꺼내자 말을 잊지 못합니다.
아니 북한에서도 결혼을 했었죠. 제가 웬만하면 가족 얘기를 너무 슬프니까 안 하거든요, 솔직히. 원래 남편도 돌아갔고 애도 뭐 그랬고 그래서. 그래서.
샤론 씨는 북한에서 남편과 자녀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10년 뒤에 선생님이랑 사모님 모습이 어떠실 것 같아요?
8년 미국 생활에 이만큼 잃어놓은 김 씨 부부이기에 10년 뒤의 모습을 물었습니다. 나도
거길 기억... 10년 뒤에 빌딩 하나 갖다 놔야지 뭐. 빌딩 조사 하나 갖다 놔야지 이런 저쪽에다가. 뭐 트럼프처럼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자간 뭐 이거 이쪽 방향에다 뭐 하나 갖다 놓든지 뭐.
일단은 돈 버는 일에 전념하겠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김 씨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마주하며 그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서로의 모습입니다.
올해 계획이 있으세요?
올해 계획도 건강하게 사는 거지. 올해 계획은 이거 뭐 특별히 지금 상태에서 건강하게 그래서 우리 둘이 서로 건강해서 서로 마주보며 웃으면서 사는 거죠. 그게 올해 계획이라고 하면 그건 일생 마지막 계획이.
V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네, 찰스 김 씨의 여섯 번째 마지막 사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50대 탈북 남성 박 씨의 사연 준비했는데요. 많은 기대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com 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죠.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전, 오후 모두 구름이 끼는 흐린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10도, 양덕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9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8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 8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6도, 낮에는 4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영상 4도입니다. 황해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은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2도, 낮 기온은 11도, 개성 아침에는 0도, 낮 기온은 10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1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흐린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산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낮 기온은 3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4도, 웅기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3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아침에는 영하 11도, 낮에는 영하 3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의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 해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서해 북부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11월 16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기 중 마지막 해외 순방길에 오른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첫 방문국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나토는 전적으로 필수적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교체 시기에도 나토는 연속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나토에 대한 미국의 역할 축소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이날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오바마 대통령은 그리스가 경제 위기로 어려운 중에도 나토의 최소 목표치에 해당하는 국방비를 부담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그리스가 나토의 약속을 지킨 것은 다른 동맹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나토의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나토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의 인선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근들에 따르면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국무장관 후보군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올해 72세인 줄리아니 전 시장은 외교 무대에서 활동한 경험은 없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대통령 당선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입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유엔 대사를 역임한 볼튼 전 대사는 지난 몇 년간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또한 미국 언론들은 국방정보국 출신의 마이클 플린 전 육군 중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15일 뉴욕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과 만나 주요 정부 부처 인선을 놓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메리 조 화이트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사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화이트 위원장의 사임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 임명된 고위직 인선의 첫 사임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임 결정으로 미 금융 규제 당국의 대폭적인 교체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스로 물러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20여 년간 연방검사로 재직한 화이트 위원장은 지난 2013년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으며 2018년까지 5년간 임기가 보장됐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에 나선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을 누르고 조 2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1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최종 예선 A조 5차전에서 남태희와 구자철의 골에 힘입어 우즈벡에 2-1로 승리했습니다. 우즈벡은 전반 25분 골키퍼 김승규가 골문을 비우고 걷어낸 공을 길게 차 첫 골을 넣었습니다. 한국은 전반전 내내 우즈벡을 몰아세웠지만 동점골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후반 22분 남태희가 헤딩골을 넣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후반 40분 구자철이 김신욱의 머리를 맞고 떨어진 공을 왼발로 차 넣으면서 한국의 승리를 안겼습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3승 1무 1패로 이란에 이어 A조 2위를 탈환했습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은 A조와 B조 각각 2위 팀에까지 월드컵 진출권이 주어지며 각조 3위는 한자리를 놓고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한국은 내년 9월까지 5경기를 더 치를 예정입니다. 한편 같은 날 최종 예선 B조 경기를 치른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2위에 올라섰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 76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란과의 핵 합의를 존속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공화당이 모두 포함된 초당적인 전문가 그룹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이란 핵 합의가 중동에서 전쟁의 위협을 줄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알렉세이 울류카예프 경제개발부 장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15일 울류카예프 장관이 국영 석유기업체 간 지분 인수에 긍정적 평가를 해준 대가로 2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울류카예프 장관이 이 기업을 협박해 돈을 받아냈으며 이날 새벽 현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울류카예프 장관은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 입건됐으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약 1년에 걸쳐 울류카예프 장관의 전화통화를 감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